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자리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오후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시고요. 자, 어린이들 먼저 나와서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말씀 암송한 친구들. 자, 뒤로 이렇게 줄잘서 있고, 저쪽으로. 자,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차렷.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이렇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체육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알겠느냐. 로마서 3절 20절.
글을 읽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바꿔 읽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왔던 거죠. 예. 동원 참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예. 이거 좀 길죠? 다 하기에 좀 힘들죠? 예. 지난주에 이쪽 안 했었죠? 그쵸? 그 오늘 3분단만 해볼까요? 예? 아, 안 한 것 같은데? 네. 자, 암송하실 분 있으세요? 네. 네.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요. 네. 아멘. 아멘. 또 있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또 암송하실 분 그냥 일어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네. 참 이게 중요한 우리 교리잖아요. 교리. 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아,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더욱더 감사한 거죠. 예. 또 암송하실 분 있으세요? 여기 뒤쪽은 조용해요. 예. 자, 다 같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받으신 10월 셋째 주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 5절 말씀. 네. 글씨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네네. 예. 네. 글씨가, 하나, 둘, 셋, 네 줄. 네 줄이네, 네 줄. 그분께서, 뭐, 좀, 다음 주 암송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길어지면, 목사님하고 정혜평제님부터 암송시킬까요? 자꾸, 이거, 출제자가, 누군가요? 정혜평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에? 목사님이세요? 아, 네네. 이거 길어지면 목사님부터 시킬게요.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 5절 말씀. 네. 다음 주에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근데 수험생 있는 집은 다 아시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9월 달에 이렇게 10월 달, 수능,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 보는 거를? 수시? 수능 보기 전에, 9월 달에 보는 거.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예, 모평. 예,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거의 수능과 흡사한 어떤 유형의 어려운 수능하고 비슷한 이제 유형으로 모의고사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거의 9월 달쯤 되면은, 이때까지 공부한 거 뭐냐.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간 포기 모드로 가면 10월달 돼서 또 모의고사 볼 때 약간 쉬운 문제를 내준대요.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포기가 아니라 자살 방지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돼. 바로 이제 포기했다가 또 쉬운 거 나오면 바로 또 이렇게 회복해서 아, 이 정도는 뭐 쉬운 문제지 뭐 이러면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찬양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75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찬양 있으면 생각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세요. 775장입니다. 내 모든 말 행위하시는
내 모든 말 행위하시는 예수 나의 필요 채우네 중보하려 사신 주 나의 곁에 계시네 내 의롭고 내 하나님 거룩해 내 하나님 신실해 나의 곁에 계시네 예수 사랑 내 맘 이끄네 예수 피는 내 죄 씻었네 주 말씀 날 정케 해 나의 곁에 계시네 내 하나님을 얻고 내 하나님 거룩해 내 하나님 신실해 나의 곁에 계시네 그리스도 날 구하셨네 영원토록 나를 지키네 아멘 거친 인생 바다에서 나의 곁에 계시네 내 하나님 의롭고 내 하나님 거룩해 내 하나님 신실해 나의 곁에 계시네
아멘 187장 예, 또 보시겠습니다. 187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이 그 요 악보를 보시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쭉 가다가요 끝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기에 오 네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죠. 예, 처음으로. 그 다음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쭉 가다가 그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까지 갔다가 오네오나 하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그 도드리표를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곡이죠. 그걸 좀 잘 유의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혼이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오네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혼이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보내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보내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보내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송하라. 오네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 간증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예? 795 몇 장 더 부르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95장 795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어린이들 힘차게 불러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왕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원하시는 찬양 있나요? 또? 190장. 오래간만에 우리 정현이가 와서 아주 그냥 찬양을 아주 너무 힘차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190장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같이 뵙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주님 사랑의 손길 있기에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주님 존재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일생 받은 것으로 인해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날 믿으신 주님만을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죄의 종으로 매인 나에게 진리한 때때로는 힘든 고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나의 연약함 위로하는 주님 있으니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아멘. 이 이제 김수진 자매님이 우리 이제 나오고 어머님 그 따님이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작사를 한 근데 이제 이 곡을 이제 시로서 이렇게 이제 지을 때 그때가 좀 이 자매님 가정이 좀 어려울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때 상황을 뭐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요쯤에 한번 만났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좀 그때 교회에 이렇게 모든 걸 헌신하면서 가정이 되게 이제 좀 일시적으로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내일 먹을 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즈음에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곡의 내용을 아니까, 이 곡을 제가 부를 때마다 그 자매님 생각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자매님 좀 가정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회복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곡을 지을 이제 그 시를 지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오고 아 참 그런 이 간증이 담겨 있는 이 찬양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머님 모르셨죠? 아셨나요? 네. 그때 한번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자매님 가정에 가서 만났었고 저희 자매랑 같이 가서 만났었거든요. 예. 그래 우리 정연이 곡 한 곡 부르고 우리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몇 장? 15장. 우리 73장 아니고 배 안 만들고 오늘은 이제 배 안 만들고 15장을 부르겠답니다. 기쁜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15장 부르시고 우리 간증을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좀 간증을 해주시고 또 찬양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입니다. 내가 기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 두 번 정도 부르시죠 이거를. 자 우리 어린이들 크게 불러주세요.
내가 기쁜 이유가 있어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매일 매일 노래 불러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한때 제로 무거웠던 내 맘에 우리 주님 귀한 평화 주셨네. 이 때문에 난 정말 기뻐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기쁜 이유가 있어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매일 매일 노래 불러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한때대로 무거웠던 내 맘에 우리 주님 귀한 평화 주셨네. 이 때문에 난 정말 기뻐요. 주님 내 짐 지워주셨네.
예, 아멘. 예. 우리 간증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분도 있고,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또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증 우리 좀.
안녕하세요. 김수경 자매입니다. 간증은 너무 오랜만에 해서 말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김천에 계신 저희 아이들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갑자기 내려가게 된 건 아니고, 지난 구정 때 할머니 뵙고, 그리고 나서 포도달 여름에도 그렇고 이번 추석 때도 할머니 댁에 다녀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시댁도 아니고 친정이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가장 죽음이 임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때가 되면 매번 내려가고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몸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 못 내려간 기간이 꽤 이제 길었죠. 길었는데 이번에 추석 때 할머니를 뵙고 오신 저희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풀려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없으시고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고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울면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나 보다 정말. 그러니까 몸이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입원하시고 그 이후에 또 허리도 다치시고 그렇게 죽을 고비, 그러니까 뇌경색이 사실 죽을 만큼의 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약간의 어지럼증만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건 기적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죽음의 때가 얼마 안 남았 나 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봐야 하는 건 맞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남아있게 된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10월달,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 덕혜왕자 회사 창립기념일이었어요. 창립기념일은 이렇게 연중 행사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때 원래 가족 여행을 가려고 가족 여행을 가보아도 괜찮겠다,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덕혜 형제랑 상의해서 금요일 하루 휴가 써서 목금토 일정으로 이제 김천을 다녀와야지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근데 김천에 갔다 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고 저야 뭐 친손녀니까 가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너무 다 좋은데, 할머니가 이렇게 치우면서 사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엄마가 그 제사 음식을 만들러 딱 도착을 하면 우선 기존에 쓰시던 식기나 냄비, 후라이팬을 다 꺼내서 다시 다 세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드시고 요리하신 음식을 퐁퐁을 쓰실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물로만 한번 헹궈서 다 엎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가면 힘드시죠. 명절 때 가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에 있는 거 일단 끄집어내서 설거지를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애기 하나일 때야 제가 조금 도와드린다고 해도 애기가 셋인 상황에서 가서 뭐 먹을 것도 당장 하나도 없고 정말 김치만 가지고 드시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가면은 우선 바닥부터 되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저를 한 한 달 정도 준비를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준비시켜주시고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내려갈 때 집에 남는 뭐 물걸레 청소포, 먼지 청소포, 밀대, 그리고 그 목요일날 먹을, 그러니까 제가 반찬을 배달시켜 먹는데 수요일에 한 2, 3일 먹을 반찬이 배달이 왔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싸서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서 목요일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거기 한 3시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에 오래 있을 마음이 들려면 제 스스로 우선 청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방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닥을 먼지를 이렇게 닦는데 정말 한번 훔칠 때마다 이만큼씩이 쌓여서 나오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놀라시고 할머니는 약간 민망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는데 우선 제 마음이 편해야 저도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게요 얘기해서 할아버지는 방에 뭘 그렇게 보물단지가 많은지 못 들어가게 하세요. 뭐 이렇게 통장부터 뭐 도장부터 해가지고 본인 모으는 것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것도 청소 다 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언제 전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선 저녁부터 밖에 나가 먹자. 저녁도 처음에는 집 안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끼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도 제가 설거지 다 해가지고 먹고 또 치워야 되는데 저녁까지 그렇게 먹고 나면 도저히 복음 전할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아 나가서 드시자, 저희도 맛있는 거 평소에 잘 못 먹는다 그랬더니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나가서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랑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아 열이 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 먹을 해열제를 제가 안 들고 갔어요. 일부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들고 갔는데 해열제를 사러 약국에 들르는 사이에 하랑이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잠이 든 거예요. 7시 반쯤에. 집에 와서 눕히고도 계속 잘 자고. 근데 할아버지는 방으로 먼저 항상 들어가시거든요. 방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돌아와서 할머니는 거실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잠자리 펴주시고 거실에 나와 계시는데 당장 주무실 것 같지가 않아서 덕혜 형제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도 아 전하러 내려왔으니까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도지 몇 장을 가지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교회에서 전도지 가지고 왔는데 좀 읽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빨리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뭔가 갈급함이 있으신가 보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다 읽어드리고 나서 읽어드렸더니 할머니가 그게 참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냐고. 그래서 맞다고. 사람의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전도지를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중간중간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죄인인 건 할머니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죄인인 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누님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데 되게 간증이 못 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누님이 15살에 그 술주정뱅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심한 남편, 그리고 그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고생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집안을 거의 일으켜 세우시다시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5형제를 키우셨는데 그 5형제가 지금은 다 장성했죠. 저희 아버지 나이인데 다 서로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고 그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누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의 혈육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 강민 엄마가 거기서 맏며느리예요. 강민 엄마가 만삭 때, 그러니까 아기 배에서 만삭 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죄인인 거 인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강민 엄마 변명할 거냐고. 강민 엄마가 그러그러해서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었다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하나 할머니 봐줄 것 같냐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전도지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제가 구원은 정말 간단한 거다. 제가 지금 할머니 몸 불편한데 교회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구원은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걸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머니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가는데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전혀 상관없다고. 물론 가면 좋지만 하나 구원은 이렇게 단 한 번 구원 받은 거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할머니의 상황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제가 함께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러면 같이 기도 따라 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거기 전도지에 있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할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온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바로 아, 내가 말을 더듬은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괜찮다고 하나님 할머니 마음을 보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야기하고 근데 아직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신 거고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참말인가 이게 구원 받은 건가 사실 좀 헷갈리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그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설교 그 USB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저녁에도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작동법만 알려드렸는데 그걸 들으면서 주무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 차려드리고 대전 동생네로 와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을 때 할머니가 이미 잠드신 뒤였는데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같이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 맨날 똑같은 거 볼 거 없다고 할아버지 들어가시라 그랬대요. 방으로 들어가시라 그러고 그 다음날 다시 통화를 해서 알게 된 게 할머니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일찍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텔레비전 보면서 항상 주무시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려운 거 없냐 그랬더니 어려운 거 없다고 그럼 이해 안 되는 건 없냐 그랬더니 이해 안 되는 게 있긴 있지 그래도 들을만 해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할머니가 정말 마음에 안에 갈급함이 있고 뭔가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마음에 그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을게 굉장히 강하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영접했지만 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계속 뭔가 반응하시는 걸 보고 감사했고 확실히 전보다는 총기가 많이 없으세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한 템포 늦게 말씀을 하세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제가 뭐 말씀 들어봤느냐라고 이 복음에 관련된 걸 확인할 때는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일이 맞나 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는데 또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설거지해서 차려드리는데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엎드려서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 할머니께 전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예전에 갈보리 교회 분들이 합천에 적을 두고 몇 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잠깐 사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고, 이렇게 김천을 누군가가 방문한다고 하면 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께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 나는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 레이더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제가 안 되는 상황에 주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만 내 몸이 내 몸과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작은 형님 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 몸을 들여서 한 번 더 전했어야 되는데, 듣든 안 듣든 딱 결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로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시간들과 할머니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할머니가 낮아진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그게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히려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완악해지셨어요. 그게 뭐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도 아니고 이제 그렇잖아요. 육신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하신 건데, 내려가자마자 이제 USB랑 어떤 분이 할머니 뇌경색에 좋다는 약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내려가면서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때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대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할아버지 저거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머니랑 따로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 필요 없다고 저것도 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쥐고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 들으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를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방해하지 말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저거 필요 없다고 자기 중심적이시거든요. 저런 거 듣지 말라고 또 시끄러워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머니가 구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라 그랬어요. 어지럼증이 힘들어서 몸이 불편하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뭐 지금 당장 그 병이 낫게 하실 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해 보시라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느끼실 수 있는 정도라도 좀 기도에 반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은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식구들에게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복음 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의 형제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부부가 함께 내려가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돼서 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감사한 시간이 됐었고요. 복음 전하는 거에 더해서 구원 받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친정 아빠가 굉장히 이 일을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 뵙고 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셔서 이것이 저희 가정의 어떤 간증이 되어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할머니께 전해드린 그 약재로 할머니의 어지럼증이 좀 완화되셨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어서면 그냥 어지러우시대요. 어지러우시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까 어떤 저희 이제 주별 모임 할 때 그 요즘에 그 이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꼽아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남편은 우리 집사람, 아내, 마누라, 와이프 이렇게 해서 안주인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거의 이제 이 집사람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아들, 딸, 강아지 그리고 네 다섯 번에도 남편이 못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우리 남편들이 구박받고 사는데 우리 덕형제님은 복받은 형제님입니다. 복받은 남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그 더 간증하실 분 우리 다음 우리 이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건 우리 덕형제님 2탄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없어서 제가 강아지보단 순위가 높습니다. 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보다는 순위가 높고요. 장인어른, 저희 장인어른, 그러니까 수경자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오셨을 때에도 이제 말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이제 여기 나가서 여기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서 계셨잖아요.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 들으신 거 어떤지 이런 거 좀 궁금하고 했었는데, 장인어른 되게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서 뿌듯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동안 많이 늘었네. 예전에 오셨을 때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아유, 참 사업도 번창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징어 몇 박스 보내야 되는지 그 계산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한 박스만 보내도 되는데, 그동안 그 안 오신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사업이 번창하셔서 이제 두 박스는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뿌듯하게 보시더라고요. 요번에 그 김천 내려간 것도, 어쨌든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또 부모님이신데, 또 손주들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이런 거는 자세히 잘 아시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제 아기들까지 그냥 떼거지로 가서 좀 놀다 왔다 그러니 그런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원래 그냥 수경자매한테만 맡기고 안 오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일단은 올라왔어요. 그날 이제 그 부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내려갈 때 수경자매랑 얘기할 때 맨 처음에 타겟이 할아버지였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수경자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 뵙는 동안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느끼는 할아버지와 또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느끼는 그 할아버지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도 제가 그때까지 들었을 때에는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그랬지만 또 저한테는 되게 잘 뭐 이렇게 세게 안 나오셨고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또 제 말은 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개띠가 몇 년생이시죠? 1930 아마 4년인가 35년쯤 되죠. 34년이죠. 그래서 우리 나이로 83이세요. 개띠면. 개띠세요, 개띠. 개띠예요. 83이신데 그 34년도에 태어나셔서 중국에서 그 송화강 아시나요? 그 발해 역사, 저도 발해 역사책에서 봤던 그 근처에 사셔서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던 게 정말 하나의 그 대하 소설과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사위가 돼서 처음 갔는데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한 자는 그때 한 10분 만에 아들들과 손주들은 아유 저 얘기 또 시작했나 보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이제 첫 자리니까 잡혔다 이러면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내용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중간 질문까지 하면서 뭐 광복군이 어땠고 뭐 이렇게 질문까지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마음 한편에는 복음을 언젠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듣고요. 요번에 들은 게 세 번째였어요. 아 이제 인내가 이제 끝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잠시 기도하고 할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성격도 사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지긋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통 이렇게 구령을 하고 이럴 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돼서 전도지 가져간 전도지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요약돼 있는 것 같은 걸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읽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쭉 들으시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나는 80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지금 죽으시면 천국이 어쩌고 이 얘기가 꺼내지지가 않더라고요. 80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와서 신이라는 거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 이제 그 송화강 시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얘기가 그 송화강 근처에 있던 노다이 고구민 각고로부터 시작이 돼요. 노대 국민학교. 그래서 또 한 30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서 이제 6.25를 지나서 이제 김천 정도에 내려오셨을 때 그 할아버지한테 누님이 계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누님이 만주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유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15살 나이에 그 시집을 갔어요. 아까 수경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술주정뱅이 술을 정말 많이 드시는 분한테 시집을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떠한 기회인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기회로 교회를 다니셨는지는 할아버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잡고 아 여기 좋은 내용이구나 해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누님이 어땠냐. 할아버지는 이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몇 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누나가 지금 와서 저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배척당하고 아무도 안 모신다고 이러고 하니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가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김천의 그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저 집 영감, 이 집 영감, 뭐 교회 다닌 사람들 많은데 뭐 하나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TV를 많이 보시니까 TV에 이제 목사들이 이렇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셔서 6.25 마치고 추풍령 터널 공사에서 이제 그 10장으로 일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한참 얘기를 하셨죠.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전체를 들어보면 결국에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식들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남 속이지 말고, 그게 이제 그렇게 살면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게 이제 자기의 자신의 인생 그 큰 스토리와 함께 철저하게 거기에 녹아 계신 분이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다음에 결혼하신 직후에 그 저희 장인어른이 첫째시고 동생 남동생 남동생해서 아들만 셋이신데 그 셋을 다 낳았을 때조차도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만 셋이 있고 마누라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데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데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 위에 그 저기 기찻길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들어 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들어 누웠다고. 가서 걸을 힘도 없었는데 그냥 거기 가서 들어 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그 뒤에 추풍령 공사 그 고속도로 뚫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한 몫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빼빼 마르고 키도 작으세요.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그 뒤로 내가 이렇게 땅도 갖추고 자식들 낳아서 키웠다라는 그것이 참 본인의 그 인생 역경과 더불어 이렇게 너무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딱 박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되나와 동시에 참 하나님께서 그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시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기도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봤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이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믿고 또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 성경이 말하는 바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참 죽어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영원한 시간 동안 그 형벌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언지시켜드리고, 할아버지가 뭐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수경자매였으면 손주잖아요. 손주면 사실 뭐 뭔 소리를 해도 뭐 그러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혹시 할아버지가 마음을,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한번 땡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얻고 앞으로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가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쯤 돼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노다이 고꾸민 갖고 얘기하실 때는 막 초롱초롱 하시다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옆으로 누우셔서 주무세요 하고 불을 끄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수경자매가 할머니하고 이야기가 됐고 이미 할머니는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참 할아버지, 수경자매 그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과거에 따라서 자기 현재 어떤 사고 방식을 결정을 하지만 어렵게 살아오신 것들만큼은 참 저도 그런 부분은 뭐랄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내려와서 그냥 본인 몸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밭도 장만하시고 자식들 키워서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이 오히려 다 건실하게 큰 걸로 인해서 본인의 그 확고한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걸 깨고 참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서는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와서 수경자 매망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아까 우리 조별 모임에도 조금 그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참 영이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할머니는 참 그 절박함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그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그렇게 눈앞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마음을 낮춰주셨고 그 영이 참 애통해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혼이 그걸 잡아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게 아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의 그 말씀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지금 포도밭으로 하고 있는 저 땅을 20년 전에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아서 돈을 얼마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자식들한테 나누든 어떻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할아버지도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몸이 쇠약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 안 되고 그 뒤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걸 보기보다는 내 자식들 지금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으로 키워서 조상들이 그 도와준 덕분에 내 자식들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옆집에 김영감 이 집 이영감 저영감들은 다 가진 것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에게 몇십만 원 받고 있는데 나는 땅도 있고 이래서 공무원한테 갔더니 이제 공무원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아 저는 왜 안 줘요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할아버지가 저거 도와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거 돌아가시면 저 땅 몇천 평 그거 다 들고 가실 거냐고. 아니지 들고 갈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못 들고 간다. 근데 그렇지만 죽은 뒤에 무엇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까 수경자매도 얘기했지만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 저는 그 순간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충분히 이제 어쨌든 저를 사용을 하셨는데 내가 핀트를 못 맞췄나 내가 할아버지의 그 타이밍을 못 잡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 그래 이번이 이제 기회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수영자매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 암 때문에 치료하러 여기 아산병원에 왔을 때도 그렇고 또 광주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까 그것도 먼 훗날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아마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까에 대한 의심도 사실 막 그 안에서 들더라고요. 그 뒤에 나와서 이제 좀 김천에 자주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내려가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친해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 10분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할아버지 얘기를 한 시간이든 들어주는 거에 들어주자. 할아버지가 그동안 그 3, 4년생 개띠가 젊었을 때는 1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3명 본인 포함해서인가 3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 말씀들 하시는 가운데 자기 마음 안에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그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를 느끼지만 할아버지는 그 재산과 땅 문서와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그 굶주리신 것 같아요. 영이 가난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이게 참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옹매이는 것 같아요. 그 가진 거, 참 그 가진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인생의 자랑, 내 자식들, 그 다음에 포도밭 한 켠에 모아놓은, 이렇게 해놓은 그게 있거든요. 그 뭐지? 낙골당. 예, 거기에 이제 조상님들이 모셔 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 이 영원한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에서 그 하찮은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형제님들 한번 모아서 예전에 외관에 갔던 것처럼 김천에 한번 털을 잡고, 예,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누구 좀 제가 저 집이에요 가르쳐 드릴 테니 좀 가서 전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3, 4년 개띠생이 3명 정도가 더 계시고요. 주변에 이 집 저 집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밭이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이번 그 김천 여행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김천이라든지 그런 지역 가서 교회에서 청년들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이게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3박 4일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예, 저기 우리 저기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고 예, 밥 사먹 예, 혹시 다섯 손가락 안에 없는 건 아니죠? 예.
집에 안 먹어요.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우리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예, 송화강부터 듣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예.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그 외로운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좀 먼저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한 일들 하셨고 함께 우리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는 그 믿음이 좀 계속 그 USB를 통해서 말씀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잘 그 이렇게 믿음을 다지는 예, 그러한 그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할아버지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할머니를 좀 질투하는 거 아닐까. 할머니 먼저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나 빼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질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제 조만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할아버지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그 선교지에 가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복음 전도 집회하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2박 3일이나 3박 4일 여름이나 겨울에 이럴 때 겨울은 좀 어렵겠구나. 이제 여름에 같은데 방학 학생들 방학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학생 시절 때 그 이제 거지 순례라고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이제 선교회에 다닐 때 근데 이게 이제 휴양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뭐 경로당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자고 뭐 교회 같은 데 자고 막 그랬던 학생 시절 때 이제 멋모르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막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외로우시니까 들어가면서 문 두들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거절 안 하세요. 계시면 들어와 밥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때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간증 말씀하세요.
강의에 갈 기회는 없나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매년 이제 한꺼번에 강릉, 김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연고지가 있는 그분들 그 위주로 해서 뭐 한 해는 뭐 강릉을 간다든지 한 해는 뭐 김천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에
뭐 그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형제님들 같이 얘기해 보셔서 김천, 강릉 그것도 참 간증 예 나와.
안녕하세요. 정백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간증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내 욕심 같아서는 매주 간증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동안 간증거리가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간증하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수경자매님 부부가 하는 거 보니까 셈이 나서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기도 부탁은 하는데 응답한 간증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응답받은 간증. 저는 요번에 응답받은 간증을 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먼저부터도 응답받은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뜻밖의 그냥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오게 됐고요. 우리 시동생 이원호 씨 아시죠? 예. 네. 지금 아주 우리 시동생이 평생에 살이 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 시동생은 살이 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요양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가 거의 돈을 한 만 두 달 이상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잘 먹고 저기 하루에 두 번씩 운동하고 그래서 얼굴이 되게 멋있어졌어요. 우리 남편 멋있잖아요. 남편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예. 네.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지금도 가면 나 형수는 알아보는데,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알아봐요.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그런데 가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근데 내가 어저께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냥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정말 이상한 거죠. 과거 기억은 조금 나는데 이제 현재에는 자기가 어디에 와서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기엔 그냥 멀쩡하고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머리 뇌가 망가져가지고 아무튼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그 전에 똥을 좀 누워서 받아냈었는데 변은 휠체어 타고 가서 화장실 가서 누고. 소변도 이제는 좀 아저씨가 부축해서 가면 소변도 논대요. 싸더니. 그래갖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참 정말 병원을 안 가고 그랬으면 죽었을 사람인데 지금 크게 죽을 고비를 세 번씩이나 넘긴 사람이 정말 진짜 지금 생애 가장 아마 그 사람은 걱정 근심 없고 아마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 것 같아. 그동안은 걱정 근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 근심이 없이 어쩌면은 뭐 행복 불행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숙제는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남편이 다행히 그래도 돈이 좀 벌이가 돼가지고 병원비를 냈는데 또 이제 그 자기가 너무 생활이 그렇게 무절제하니까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자식들이 이렇게 그 동의서 쓰고 막 그랬고 이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0만 원씩 저기 병원에 내는 거를 45만 원은 나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우리가 보태서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감사하죠. 건강 좋아졌죠. 기초생활 수급자 돼서 했죠. 저희는 그 시동생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놔서 가스 전기요금 조금씩 3,000원씩 5,000원씩 혜택 받고 있고요. 쓰레기 봉투 동사무소 가면 그거 주더라고요. 그거 받고 있고 예. 아무튼 우리나라 참 그래도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술만 먹고 띵까띵까 하던 나라 아프다고 그냥 병원비도 대주고 그냥 이러니까 참 그래서 남들은 뭐 우리나라 어쩌고 저쩌고 뭐 외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아 그래도 좋은 나라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년 2016년 5년 2015년부터 좀 어떻게 그냥 잘 됐잖아요. 그래갖고 큰 빚도 좀 갚고 조금 많이 좀 가벼워지고 있고 지금도 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우리 남편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 되는 것도 골치 아픈데 너무 잘 되니까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남자들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어렵지 않고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남편 없으니까. 자기만 혼자 어렵게 돈 버는 거냥. 내가 가서 돈을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버는 줄 아냐. 뭐 여자들 만나서 스트레스 나한테 와서 스트레스를 막 퍼부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그래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많이 참고 살죠. 예,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에 정분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채 씨가 우리 언니예요. 큰 언니, 큰 언니인데 그 이제 그냥 이제 일단 언니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복음 거기 저기 기도에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매일 그냥 막 언니한테 그냥 농담하면서 막 이제 그래 언니 돌부처한테 언니가 절회를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불심이 깊은 건 아니라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언니 돌부처한테 기도하면 뭐 나온다고 그러냐 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언니가 이제 저기 개봉동에 있는 그 제가 소개한 그 나이가 먹으니까 아프잖아요. 뭐 다리도 저리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거기 소개해 줬더니 거기 와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느 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그냥 말로만 맨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병원에 온대. 그래 언니 그럼 병원에서 만나자. 그래 개봉동 병원에 와서 만나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밥 사줄게 와라.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치료를 마치고 저는 그때 치료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 나도 치료할 거 있으니까 만나. 그래갖고 이제 그날 목요일 목요 자매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이제 병원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치료를 다 끝나고 나서 언니 근데 있지. 언니가 야 밥 먹으러 가자. 언니 근데 나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 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 언니도 교회 가자. 너 나를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려고 나를 그렇게 고랬지? 이러면서 막 눈치를 딱 채고 그래서 그래 언니 이왕 온 거 교회 갔다 가자. 뭐 나쁜 데도 아니고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그 못 갈까? 안 된대. 우리 언니 또 자존심 되게 강하거든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걸 막 해갖고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웬걸? 와 혼자 다 목사님 독차지하고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자매 모임 자매님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궁금했던 거 막 이런 걸 이제 우리 박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막 이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매님들이 역시 자매님 집 식구들은 참 말을 참 잘하나 보다고. 우리 언니가 의가 너무 강해요. 왜 그러냐? 자기는 남한테 부조를 애들이 이 집이 둘이야. 나는 애가 셋이야. 그럼 5만원, 5만원 내고, 그러면은 나는 애들한테, 5만원, 5만원씩이니까 5만원이 자기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한 애는 10만원을 하고, 한 애는 5만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셋 있는 애하고, 여기 둘 있는 애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절대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하고 그랬더니 자기 속이 좀 풀렸대요. 그러면서 그 뒤로 내가 교회를 가면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야 좀 웃길 것 같아요. 니네 목사님이 잘생기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순박하고 참 진실하게 생기 진실하시더라. 내가 나가면 너희 교회로 나갈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니 그 목욕 모임에 와가지고 동네 또 어떻게 또 예수 믿는 또 할머니 이제 좀 평소 안 면인 할머니하고 또 같이 또 얘기를 해갖고 죽이마저 산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아 우리 동생 교회 갔더니 그렇고 그렇더라. 그래서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 동생 얘기 듣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했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랑 얘기가 막 지금 통하는 것 같더라고. 어느 날은 그 길거리에 갔다 오는 어떤 여자가 전도를 하더래.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 마음이 좀 낮아진 거,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거죠. 자기가 김밥을 사서 먹으려고 했던 게 이제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먹은 게 있었나 봐. 둘이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뭐 얘기하다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직 식사를 못했대. 그래 못했다 그러더래. 그럼 이거 내가 저기 먹으려고 샀는데 내가 이렇게 속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안 먹었는데 드시라고 김밥도 비싼 거 3,000원인가 3,500원짜리 샀대. 그걸 줬더니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는요 우리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가면요 우리 동생 교회 나갈 거니까요 아유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젠가 전화를 해서 언니 이제는 좀 교회 좀 또 나와봐야지. 야! 너는 하나님 믿고 나는 부처님 믿고, 에이, 그러고 살면 되지 뭘 그래. 그래서, 너 뭔 소리야. 또 부처님이야. 그랬더니 내가, 언니 다음 주에, 요번 주가 20일인가 봐요. 목요일이. 언니 20일 날 우리 교회 목요일 자매 모임 와. 그랬더니, 싫어. 이러지는 않고, 야 근데 나 그날 약속 있어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 그래 모임 있어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아 그 다음 주는 글쎄 토요일 날은 뭐 뭔 일이 있대 아니야 언니 토요일 아니니까 목요일 날 나와 다음 주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때 봐서 내가 장담은 못하고 그때 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이 그래도 마음이 낮아 저기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면 꼭 너희 교회로 나갈게. 이거. 하여튼, 그만큼 언니가 이제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있고, 내가 시간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정찬영이가 있잖아요. 정찬영이 조카거든요. 걔도 한 2년 전인가 하여튼 한번 누나하고 같이 왔었는데, 걔가 굉장히 슬프게 자랐어요. 그냥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와라.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다가 야 근데 고모가 야 그날 수요일이었어. 우연히 고모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 지금 가야 되겠다. 근데 너 교회 가면 안 되니? 집에 안 가도 되잖아. 뭐 장가도 안 갔는데 뭐 처자식도 없는데 뭐 갈 일이 없어. 그래갖고 야 너 교회 안 갈래? 뭐 가도 괜찮아요. 이래.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래, 그럼 가자. 그랬고, 목요 모임, 수요 모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수요 모임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죠. 그 친구는 지금 수요 모임에 한 주는 여행 가느라고 빠지고, 하여튼 다섯, 여섯 주 수요 모임 나오고 있어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수요 모임에. 예. 근데요, 내가요, 부모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챙김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막 이러더니 요즘은 나우꾼 모매님이 지난번에 교회 나오더니 되게 이쁘게 잘생겨졌다고 멋있어졌다고. 사실이에요. 예. 네. 제가 막 이제 잔소리 하면서 밥도 먹어라, 뭐 옷도 잘 챙겨 입어라, 막 그래갖고 지금 멋있어졌어요. 이제 52살 노총각인데 장가가 형편이 안 돼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나와, 그 조카가 나와요. 큰오빠의 둘째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걔가 또 아주 뭐, 또 전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더라고. 뭐, 여기저기 2단, 3단도 막 쫓아다니고, 많이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요, 아주 대화가 잘 통해요. 차 타고 갈 때 일요일마다 같이 교제하거든요. 그래서, 그 혼도 역시 이제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기도 지금 요즘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지 말아야 될 끊어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도 이게 맘대로 술병이 참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여튼 좀 더 기도를 더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기도를 솔직히 너무 안 해요. 괜히 여러분한테만 의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부터 여러분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저도 기도하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남편은 정말 아유 저 술을 못 끊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 생각부터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내가 마음이 막 싱숭생숭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저기압 고기압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래도 저기압 때도 어제도 저기압이었어요. 어제 내가 전도지 돌리러 나왔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시간 넘었나? 지난주에 약속을 제가 이제 이렇게 써서 냈는데 딸내미가 온다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랬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지켜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야지 한데 피곤이 몰려오면서 솔직히 귀찮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기고 나가자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어쨌든 네 명이서 했거든요 전도를. 근데 뭐 그렇다고 전도했다고 해서 뭐 기분이 금방 좋아진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좀 와서 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딸이 청소를 남편 사무실 청소를 해달라 그래갖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청소 3시간 하다가 오늘 왔거든요. 오늘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집사님 지난주에도 안 졸았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네, 오전에 작년 모임에서도 뭘 받았지? 아무튼 굉장히 하여튼 은혜를 받았어요. 오후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정말 내가 힘들고 막 이러고 막 지치고 그래도 하나님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끈은 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정찬영 씨를 위해서. 수요일 날은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문채 그 누님, 언니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요일도 오셨고 이제 또 앞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생긴 건 아닌데 순박한 거 이건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봐 이거 예, 요 우리 또 실족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에 찬양 우리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716장 우리 같이 예, 부르시고 찬양. 먼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716장입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앞에 생겨질 일들 난 알 수 없으나 주 인도하여 주심을 난 확실히 믿네.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겐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엄하든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네. 저 고통과 큰 슬픔 두렵지 않네. 그 사랑의 돌보심을 난 의지한다오.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내게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엄하든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귀한 간증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듣고 계신가 이렇게 참 막막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참 이런 간증을 통해서 듣고 참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참 우리가 확신하고 늘 이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 돌아가서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늘 매순간 영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 대구에서 참 귀한 교제와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또 내일 또 목회자 모임을 참여하고 오십니다. 주님 안전하게 해 주시고 주님 또 그곳에서 참 귀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가서 또 많은 도전과 또 어떤 그런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